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림이 머리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인력시장의 한 단면 같은 모습을 오늘의 내용에서 접하게 됩니다. 새벽 일찍이 시장 모퉁이에 작업복 차림을 하고 목에는 수건을 질끈 묶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대고 일의 성격에 따라서 몇몇 사람들이 차출돼서 나가고 마침내 해가 뜨고 일을 잡지 못해서 오늘도 허탕을 쳤다고 허탈해하는 남은 사람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남은 사람들에게 마침내 한 가지 일이 주어져 가지고 그들이 일당을 벌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이 내용과 더불어 그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올리브 농사, 감람 농사라든가 포도 농사는 가장 흔한 농사 일이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일반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깊은 진리를 가르치시는 그런 신비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지난 마지막 말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19장 30절에 그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면서 같은 말씀이 오늘 내용의 말미에도 다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말씀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쉽게 가르쳐주고 계시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 부자 청년의 경우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계명을 다 지키며 살아왔는데 또 무엇이 부족한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보다는 자신의 의가 더 생각나기 마련이고 그런 믿음 생활에 기쁨이 충만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가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맛본 자들이 하나님께도 더욱 감사하여 충성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회의 일반적인 비유를 통해서 교훈해 주고 계시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께 늘 감격하고 충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음에도 마침내 자신을 주님의 일꾼으로 택해 주신 은혜 때문에 바울은 꼼짝 못하고 그 사랑과 은혜에 자신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님을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에 바울사도는 그런 감격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민족인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면서도 이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의 포도원에 구원이란 놀라운 약속을 받고 일하게 된 감격을 늘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뒤짐이 없는 늘 먼저 된 자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부분인 1절에서 7절의 내용을 먼저 보겠는데요.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읽습니다. 시간대마다 포도원 주인은 일꾼을 뽑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선택된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들을 들어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비유의 특이한 내용은 일꾼을 찾으러 주인이 직접 나갔다고 하는 사실인데 이 역사 속에 그의 사람들을 부르시러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고 한 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품삯이지만 하나님의 포도원인 교회 조금 다른 비유입니다만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포도원지기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역시 비슷한 비유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포도원인 교회의 일원으로 약속받은 부원으로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인 시대와 사람들의 연령을 포함한 전 시간을 의미하는 그런 비유로 저는 이 말씀을 먼저 이해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낮 시간을 나누는 시간 단위가 그대로 오늘 본문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해 뜰 때부터, 해 뜰 때라고 하는 것은 아침 6시로 볼 수 있겠죠? 해질 때까지 12시간 단위로 나누어서 특히 3시간 단위로 거론되는 그런 예를 성경에서 우리가 들어봅니다. 아침은 아침 6시가 되겠고요. 제3시는 아침 9시, 그리고 제6시는 낮 12시, 그 다음에 제9시는 오후 3시인데요. 성경에 보면 제9시라는 표현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가령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 그런 말씀을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절과 10장 30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제9시 기도 시간에 뭐 이런 환상을 봤다. 이런 말씀을 성경은 적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가 제9시쯤 돼서 온 세상에 캄캄한 어둠이 임했다. 이 9시라는 내용이 상당히 자주 쓰여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 11시는 오후 5시, 그리고 저물때라고 하는 것은 오후 6시라고 하는 시간대는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에 참여시킨 사람들이라고 보고 어떤 교회 속에서 신앙의 연륜을 비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저 사람은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 그런 비유로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의 연령대로도 비유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20대에 불리움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30대에 어떤 사람은 70대에 이런 연령대에 비유를 해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 속에서 모든 종류의 연령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것을 권면하고 계시고 약속된 구원의 은혜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약속으로 부르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일꾼으로 부르심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쓸데없는 사람은 존재치 않습니다. 천국의 일꾼은 그의 가진 능력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순종과 성실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도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사무엘을 통해서도 말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의 능력은 인간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절히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천국에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일할 능력을 각자에게 부여하시기 때문에 근본적인 가진 자격을 논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의 평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자격은 주인의 판단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이 결국 세상에서 쓸데없어서 마지막 해질녘까지 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마지막에 불러들이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8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역사는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 같지만 매년 여기서 비유되고 있는 포도 농사가 포도를 따고 나면 마무리되고 겨울이 오고 마는 것처럼 반드시 역사의 겨울, 시대의 밤은 오고 말 것이고 이 역사도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지금 오메가 포인트, 마지막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 신앙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초청에도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인데 끊임없이 일꾼을 부르시는 사랑의 초청도 반드시 끝날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 끝의 시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서 사람들을 경성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초청의 시간은 바로 지금이고 이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영원히 하나님의 포도원인 천국에 제외될 수 있다고 하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일하지 않고 있다면 바로 지금이 순종으로 일할 시간이라는 경계의 말씀이 이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바울의 경계를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은 반드시 올 것인데 왜 마지막은 있는가? 바로 일한 것에 대한 품삯을 받을 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품삯을 받을 때가 있다고 다른 말로는 상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섬김의 일을 지루하고 따분하게 길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의 대가는 반드시 보상된다는 것 또한 주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 보상의 약속을 믿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인데요. 11절에서 16절입니다. 공로와 은혜의 차이를 본문에서 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했으면 합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렇게 말씀이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수고를 헤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가려지고 바울처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님을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디모데전서 1장 16절의 고백으로 은혜를 앞세울 때 자신의 한 일은 하찮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의 감격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구절의 내용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거든요.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그렇게 기록이 되죠.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주인이 장터에 나갔을 때 하루가 다 감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그렇게 오히려 야단을 쳤죠. 그럴 때 이들의 답변이 뭐였습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를 써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단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용이 없는 존재로 무시받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되고 보면 돈을 벌기보다는 누가 일만 시켜줘도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IMF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노숙자 생활을 하는 것을 봅니다. 실직자가 이제 많이 생겨나면서 일 좀 해봤으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는 명령은 얼마나 행복한 한마디였을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감격할 만한데 한 시간 일을 끝낸 그들에게 아침부터 일한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감격하기에 충분하고 사실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접붙임을 받은 우리들은 다 이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여 은혜를 헤아리지 못한다면 버려짐을 당해도 마땅한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과 앞으로 생각하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내용에 큰 잔치의 비유를 읽을 수 있는데 사실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 때문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음을 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21절이라고요. 사실 이 비유도 이스라엘의 거역으로 천국에 초청된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경고하여 이르기를,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2절에 그렇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가로대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입니다. 사실 죄인으로서 그리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으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던 가련한 인간 군상들이었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포도원의 일꾼들로 사용받는다는 감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민족인 이스라엘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헤아려 보셨습니까? 마지막에 불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일한 대우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사실에 감격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로지 예수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요 사랑의 하나님의 은총일 뿐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바울은 그렇게 우리의 구원에 대한 사실들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4장 5절에 바울을 통한 다윗의 고백은 바로 제11시에 포도원에 초청받은 것과 같은 우리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의 감격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뒤처진다면, 나중되어진다면 도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한 시간 일하고 종일토록 일한 사람들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공로를 여기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10절에서 12절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겼는데 갑자기 나타난 이방인들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사람들과 같은 불평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언제나 문제입니다. 약속은 지켜졌지만 이들은 자신의 속된 판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수고를 헤아린 것으로 은혜를 욕되게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짐짓돌이가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심을 잊어버린다면 이런 배은망덕에 투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투정이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편견이라고 생각하고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여깁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13절에 그랬거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데도 세상적인 가치인 상대적 평가의 잣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욕되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곡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오히려 은혜의 사람이었다면 버림받을 뻔한 일도 없는 저들에게 일을 주시고 우리와 같은 은혜의 대우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찬양을 드려야 옳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입니다. 나의 수고에 다른 사람들의 일한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비례하는 자체가 죄성을 가진 인간의 욕망이고 잘못된 죄의 속성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인물의 표본이 바로 요나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아니, 그 큰 인후에 성과 백성들이 구원받은 사실이 그렇게 배가 아파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는 것 그렇게 싫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혼곤한 마음을 가지고 성 밖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이 박는꿀을 나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또 그 박는꿀이 햇볕을 가려주니까 시원해서 좋아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박는꿀을 잘라버립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시 요나는 화를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말하죠. 결국 요나는 자신의 성냄을 책임하시는 하나님께 불편한 심기로 항의를 하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는꿀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세상에 이런 답변이 되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도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의 입장을 헤아리는 자세들은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고 나면 사실 부재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말. 글쎄요. 요나서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왜 쓰여졌는가? 그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어떤 사악한 범죄의 사람들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그 하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요나는 그 요나서 속에서 하나님께 신실치 못한 일꾼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은혜를 얻지 못할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15절이 그런 것이거든.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그 사람 걸 뺏어줬습니까? 아니거든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 주인은 선한 일을 하셨다고. 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시간 어치의 돈만 줄 수도 있었다고. 그러나 하루 동안 이 사람들도 일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루치의 일당을 다 준 겁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약속하고 일한 그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 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받을 때 시샘 내는 것은 결코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에스겔서 18장 24절에서 25절 그리고 33장 17절에서 20절에 이런 기록을 봅니다. 죄인이 돌이켜서 의인의 길에 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의인으로 있던 사람들은 투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공평치 않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죄인이었던 사람을 저렇게 용서해 줘버리나.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공의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판단이 공평치 못하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인간의 상대적인 공로를 비교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신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비유의 결론이자 경계의 항목이 바로 16절입니다. 지난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었죠. 그리고 오늘 16절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랬다고요. 원래 성경은 장절이 나눠져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계속해서 붙어 있었던 말씀이고 앞에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 비유를 주님께서 베푸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비유의 목적이 바로 이 결론적인 16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비유를 마무리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약속된 한 데나리온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구원은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서 최초의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교회로 초청하는 베드로의 선포를 듣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다고 베드로 사도가요. 결국 오래 섬기고 많이 일한 것을 내세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가려지고 불평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지 못한다면 결국 이런 하루 종일 수고하고 일당을 받은 사람들의 불평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 속에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시고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결국 모든 역사 속의 모든 종류와 연령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죄사함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범죄한 인간 스스로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처럼 영적인 것에 관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래서 인생의 세월을 허송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는 가치 없는 인생들에게 오늘도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히 주리라.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 일이 보잘것 없을지라도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과 영원을 주십니다. 마귀는 참소하기를 그가 한 것이 없는데 무슨 영광을 주겠습니까? 라고 비난할 때도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원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교회를 핍박하다가 마침내 교회를 위해 일하게 된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많은 세월을 최선을 다해 섬겼을지라도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는 누가복음 17장 10절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많이 봉사하고 섬긴 자들이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경성하지 않는다면 나의 수고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가려버리고 나중될 가능성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의 음성을 가슴에 의식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먼저 되기로 각오하고 다짐하는 주님의 합당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